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택한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에 비추어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들인데 피로 값주고 사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죄인들하고 결혼하려고 이 죄악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말구유 같은 냄새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아기 예수를 보면서 사진이나 찍고 엽서나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아하, 저분이 꼬마 신랑 아니죠, 아기 신랑이구나.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신랑이 아기 신랑으로 거기에 있구나. 말구유 같은 내 심령에 아기 예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아직은 아기처럼 연약해요. 이 아기가 여러분의 속에서 장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황송하지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어때고 어땠 걸 찾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에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누가 부모를 떠났어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그의 아내와, 죄인이지만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몸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족은 기껏해야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사는 걸로 끝나요. 아무리 고대광실, 명가, 명문, 재벌, 대통령 되어도 헛될 뿐이에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헛되다고. 티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신랑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결혼을 기다리니까, 결혼식을 유대인의,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의 고대의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고르고 선택합니다. 창세전에 딱 내 아들 독생자 신부 될 사람 딱 찍어놓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우연히 믿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머리털 한 올까지도 다 세심받아요. 모든 것을, 심판과 구원과 죽음과 생로병사 다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를 뿐이지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창세기 24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년에 나이 들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장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시켜야 될. 그래서 몸종에게 시켜요. 야, 너는 여기 가라안 족속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말고, 저 우리 은혜 혈통, 믿음의 혈통인 그 고향으로 가서 내 동족 중에 예비된 아내를 택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하나님 분명히 예비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한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결혼 지참금을 들고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노크합니다.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신부 측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요. 결혼하기로.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신앙, 언약신앙, 우리 그런 말, 약속을 지키기로. 찰 때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딴소리하기 없기.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를 쓸 때에는 서기관 한 명, 종교지도자 한 명이 공정서류를, 법무사처럼 공정서류를 쓰고 양가 부모님 4명 그리고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7명이 사인을 합니다. 완전수칠로 딱 사인을 해요. 그걸 가리켜서 결혼계약서 케투바라 그래요. 이 결혼계약서 케투바가 만들어지면 신랑 측에서 결혼지참금을 이제 줍니다. 계약서가 이제 사인이 됐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신부와 결혼하는 대가지불, 갑지불을 해요. 이때부터 신부는 집은 친정집에 있습니다. 세상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속은 어딥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천당 소속입니다. 시댁 소속입니다. 출가 외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소속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면 이 신랑 예수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이 죄인들, 아버지를 몰라보는 짐승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다 쏟기까지 갑지불을 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갑지불, 다 이루어 다 지불했어요. 네 번째로, 이때부터 신부는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의 특성은 뭡니까? 버진 메리, 신부는 처녀로 순결, 정결, 거룩, 악하고 음란한 세상 정신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까? 세상하고 착하고 세상하고 합하는 것은 본질상 창기와 합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드글드글 해가지고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요새는 남자, 여자만 봅니까? 뭐, 온갖 걸 다 봐요. 짐승도 보고. 정신들 차려야지요. 초단위로 여러분, 음란한 영상과 인터넷 사이트가 몇백 개, 몇천 개씩 쏟아집니다. 여러분 핸드폰 검사해 볼까요? 어떻게 남자 그럴 수 있느냐고요?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는 달라야 돼요. 신부기 때문에 신랑하고 결혼 계약서 찍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믿겠다고 했잖아요. 순결서약이에요. 신부의 특성은 거룩과 성결, 성별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 숫자는 많아지고 목회자는 많아졌지만 이게 세상인지 뭐 교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난장판 비슷해요. 마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자꾸 연출을 하시잖아요. 상황을 빨리 알아차려야지. 다섯 번째, 신랑은 이제 신부한테 여기 세상에 친정에 잘 있으라 그러고 이제 어디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시댁으로. 천당, 천국으로 가는 거, 부활승천 해가지고. 뭐 합니까? 신혼집, 후파를 마련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인 결혼식 가보면 후파라고 이렇게 장막 같은 거를, 텐트 같은 거를 하얗게 쳐놓고 그 밑에서 주례하고 서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결혼 약속.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 해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지금 예수님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요, 얼마 전에 전화 걸어보니까요, 천국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왜냐?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의 중공 공사만 떨어지면 막 인테리어 들어가고요, 여기 막 이렇게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곧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신혼집이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 어떤 사람들이는가?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들어갈 만한 왕같은 자들이 들어가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랑이 집 짓고 있을 테니까 잘 기다려요. 신부 이럴 때에 신부가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약하잖아요. 아내는 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강한 그릇이 아내한테 네 그릇에다가 내가 선물 줄게, 사랑의 징표 줄게, 사랑의 보증, 반드시 결혼한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도장 딱 찍어서 성령의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제 여기서 좀 섬기고 사랑하며 좀 해보라고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타 은사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신랑이 나서 다시 와가지고 신부하고 결혼하는 날짜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은요, 아버지가 정해요. 아버지가. 신랑이 못 정해요. 요즘도 보면 뭐 결혼식 하면 날 받잖아요. 누가 받습니까? 신랑이 받, 요즘은 다 신랑이 받고 그래요. 자기가 고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과 그 시, 신랑이 와가지고 자기 신부와 결혼하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뭐 예언 받았다, 영 받았다, 뭐 이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깨어있는 성도는 여러 가지 징조나 사건들을 보면서 아하,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네, 곧 허락이 떨어지겠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 정도는 그 날짜를 딱 못 박아요. 그럼 다 미쳐버려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너 이제 가라 할 때에 그냥 안 보냅니다. 우주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조용히 와서 아기로, 이제는 어때요? 나발을 부는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입나발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발이 막 불어요. 이건 막 천지 만물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일곱 절기로 보면 나팔절입니다. 나발절. 이것을 여러분 유대인의 인생살이, 농사짓고 비즈니스하고 먹고 사는 유대인의 일곱 가지 인생 절기, 축제, 종교적 축제 일곱 가지 절기에 비유합니다. 처음에 어때요? 봄에 해당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씨뿌리잖아요. 유월절. 하늘에 밀알이 땅에 쓰러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다서 무교절,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다음에 어때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영과 혼만이 아니라 몸 자체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첫 샘플이 됐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어때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예수의 영을 보내는데 오순절. 근데 이건 어때요? 이제 싹이 돌아났으니까, 첫 열매가 돌아났으니까, 첫 싹이, 이세지파에 싹이 돌아났으니까 잘 자라나라고 이른비에, 성령의 이른비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이른비에 그 능력을, 그 권능을, 그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 신부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동네방네 딴 것까지 뭡니까? 입나발을 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상 땅에 있는 나발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봄절기 끝났어요. 이제 가을절기. 가을은 뭐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가을절기를 통하여 뭐합니까? 이제는 나발을 불어요. 땅의 나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발 소리가 빰빠밤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쫙 열려요. 누구도 다 압니다.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알아요. 그리고는 어때요?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어디 온다고요? 땅으로 바로 안 와요. 공중에 와요. 나발절, 공중재림, 지상재림입니다. 그 다음 대속죄일, 공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와가지고는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속할 자들과 또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알곡들은 드리고 죽정이들은 태워버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대속죄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잔치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마지막 종교절기 중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인생살이 중에서 제일 황홀하고 투자 많이 하고 화려한 것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여덟 번째, 드디어 신부가 신랑과 결혼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돼 초막절이 열려요.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 7일 동안 계속되니까 산더미처럼 포도주 쌓아놓은 기쁨을 주잖아요. 기쁨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그때 어때요? 아구까지 찼어요. 예수를 믿어도 맹맹한 거야. 우리가 돌 아닙니까? 그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장에 갖다 주라, 혼주척에 갖다 주라, 하나님 아버지 갖다 주라니, 거기 들고 가는데 순종하는데 어때요? 그 길을 걸어봐온 그 순종을 한 물도원 하인만 알아요. 뭐가 변했어요? 이야, 이거는 생전 처음 먹어본 프랑스산 200년 보르도 와인보다 더 좋다, 더 맛있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온전히 그 길을 끝까지 해봤어? 걸어가 본 자는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은 그 공중의 혼인잔치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 부대 차렷 사령관님이 오신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발 소리, 하나님의 나발 소리, 천지 진동하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해요. 두려워 떨면서. 준비된 사람은 그때가 환희의 때가 되겠지만, 하늘로부터 강림,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립니까? 구름 속으로. 우리 결혼식 하면 어디 구름 피우지, 안개 같은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어디에서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다 청소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대로 더 땅속까지, 땅에 있는 감옥까지, 더 지하 감옥까지 가야 돼. 그걸 우리가 뭐 감옥이라고, 감옥. 땅에 있는 감옥.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에 끌어올려지면 살 빼세요. 제가 보니까 하늘이, 천국이 저는 80kg 이상 되면 하늘은 힘들어가 못 올린대요. 끌어올려. 1톤이 찌더라도 하나님 끌어올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끌어올려요. 눈 깜짝 가서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에 호련이 갑자기 하나님 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놀랬지. 그리고 그때까지 끝까지 가는 자와 끝까지 안 가는 자를 싹 분별했네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죽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다니까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공중재림한 주님과 혼인잔치예요. 공중제비도 돌고 그러겠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들도 왕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 결혼식 잔치가 있는 동안에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 성경 읽어봐요. 교회 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함부로 음란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온전하게 다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어요. 큰 화가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은 창세 이래로 그러한 큰 환란, 대환란, 그때 어때요? 그것을 그때에 공력이 다 드러나는데, 불심판이니까 공력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정말 정금 같은 믿음과 다이아몬드 같은 불에 타지 않는 고귀한 믿음으로 그렇게 예비된 사람은 그냥 그 공력을 통과할 것이고, 그때의 지푸라기나 뭐 솜털이나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 사랑의 가벼운 것, 입만 가지고 믿는 분들, 이런 나무로 만든 이런 분들 다 타고 없어져. 그런 건 어때요? 불구덩이 가운데서 튀쳐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은 그 상태로 영원히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감옥보다는 낫지, 집이니까.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이 요령껏 편안하게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고 못 들어간 친구들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기름 예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같이 10명이, 완전수 10명이, 많은 성도들 다 들어가는 줄 철떡같이 믿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발 소리하면서 여러분 다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줄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문이 닫히고 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그리스도 신부들,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문 딱 샷다 마우스 딱 샷다 닫아버려, 꽝 하고 문 닫힙니다. 그리고 어때요? 문 두드리는 사람 잠깐 열어가지고 신랑이 12절에서 딱 쳐다보고, 힐끗 쳐다보고 냉정한 얼굴을 쳐다보고 딱 돌려버려. 그리고 뭐랍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립서비스 하는 자마다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비유도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지식적인, 인간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전부 다가 이런 구원의 서바이벌 키트예요. 이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조금 철들어가지고 이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영성이 지성을 이끌고 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집니까?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 교만이 꺾여야 돼요. 수도 없이 꺾여야 돼요. 그때에 제대로 깨닫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지성이 되는데, 요새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영혼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의 지성이 되고, 회개해야 천국의 생각을 갖고, 회개해야 내가 모든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같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천국에서는요, 내 끼니 끼고 니 끼니 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전부 다 하나님 거고 또 내끼 니끼고 니끼 내끼니까 하나님께 내낀 거예요. 헷갈립니까? 가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는 올리브 오일이,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지는 자리예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생명의 기름, 생명 살리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왜 으깨어지고 비참한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 기름을 빼버리고 여러분 많이 으깨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기름이 많이 부어줘요. 여러분 많이 으깨어질수록 천국의 기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거기서 좀 나가봤어요. 아,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이 저를 좀 제발 목사 노릇 잘하라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날카로운 혀로 찌른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 새 포도주를, 기쁨이 떨어졌잖아요. 한국교회가 새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말만 많아요. 지식만 많고 논문만 많아요. 새 기름, 새 포도주를 마시고 덧입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인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요.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각자들이 외치고 있는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믿음대로 왔어요. 그 12명의 함께한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지, 여러분도 마음에는 원이지 않아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 아는데 못해요. 변명의 공동체입니까? 패배의식의 고정적입니까? 좌절의 공동체입니까? 특히 젊은이들 다 해봤어?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제자들이 이때는 다 시험들을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백만 명이 다 도망가고 120명, 12명 남았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그 12명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기름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믿음 좋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깊은 절망,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봤어요? 그때 끝났다, 저 안 된다, 저 인간 쫓아내자 이러지 않았어요? 돈이 제일 쉽다? 믿음도 없는 게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완전한 좌절과 완전한 혼돈과 어둠의 자리에서 120명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더 쉬워져 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은 있고 그대부터 온갖 방해나 박해나 핍박이 있어도, 왜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이 도성의 마음 얼마나 많아요? 냉정해요. 그럼 잘 믿는다. 아버지의 마음에 떠나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의 결론적 고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2000년 됐는데 아직 안 오는데요?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천년만 기다려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징조를 보고 세태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연말 연시 흥청망청 세상에 무뎌지지 말고 겨울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슬기로운 다섯 천처럼 예비되어져서 잔치합시다. 저는 기쁨의 교회 학성도 중 한 성도도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내 심장이 터져나갈 같은 마음으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농담이 아니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사버립니까? 그것도 가보는 상속자, 가장 아끼는 신부로 결혼까지 해주십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섬긴댔는데 아버지 속삭인 것밖에 없습니다. 천개구리 노릇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이 포항의 제철보국의 용광로의 상징, 산업의 피와 같은 철을 공급했던 이 도성에 이 기쁨의 공동체를 사랑의 불같은 공동체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민족과 열방을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피로 섬기는 거대한 사랑의 불같은 용광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의 교회 이름값하는 여러가지 시험당을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새 와인 공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